대전주부 2018년 4월 1일 제2459호 주님 부활 대축일 발행 유흥식 편집 천주교 대전교구 홍보국 전화 042-630-7700 주소 우편번호 34539 대전광역시 동구 송천남로 11번 길 86 이메일 tjubo@hanmail.net 녹음 서울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녹음봉사회 오늘 전례는 인터넷 굿뉴스에 있는 소리 메일 미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향기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김윤석 루카 예산주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 대축일이 되면 신자들과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일까요? 부활 대축일을 맞이한 것이 정말로 기뻐서 이렇게 축하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희생과 보속의 시기가 끝났다는 것에 안도하는 인사일까요? 누구나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해야 하는 이유는 부활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들은 복음이며 우리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로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전에 내가 전해준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되새겨 주려고 합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였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 후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코린토일서 15장 1절 3절에서 5절 바울 사도께서 전해주시는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하느님의 외아드님께서 순환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우리도 이렇게 부활하리라는 믿음입니다. 이는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바울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우리가 부활하리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셨을 리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한 것도 헛된 것이요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코린토일서 15장 13절에서 14절 이것은 우리가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하고 서로가 부활하여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구원에 대하여 축하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원래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드님을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까지 이르는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여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여 사람들에게 전하는 부활 인사, 부활을 축하드립니다는 서로에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인사이며 기쁨의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충우의 행복 나침반 206. 요리보고 조리바야. 스승이 제자들 앞에 사과 하나를 들고 나타나 묻습니다. 너희는 여기 사과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묻는 스승을 향해 제자들은 일제히 그렇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스승은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그 사과를 설명해 보라. 사과를 정면에서 보고 있던 제자가 먼저 말합니다. 둥글고 빨갛습니다. 그러자 사과의 덜 익은 쪽을 보던 제자가 답합니다. 갸름하고 허였습니다. 사과를 위에서 내려다보던 제자도 답합니다. 가운데 움푹 파인 곳이 있고 갈색입니다. 스승이 되묻습니다. 그럼 그 중에 과연 어떤 것이 진짜 사과란 말인가? 제자들이 묘사한 사과는 사과의 일부이기에 그 누구의 것도 사과라고 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천천히 설명합니다. 사과가 여기 있다고 했지만 어쩌면 진짜 사과는 여기 없는지도 모른다. 엉뚱한 궤변처럼 들리지만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 부분을 보고 그 사람 전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내 앞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끊임없이 요리보고 조리보는 노력만이 한 사람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충무 바오로, 극작가, 건양대학교 교수. 야누스데이. 글 그림 이순구 베네딕토. 오늘은 서로 마음을 풀고 한 발 내딛어 다가서는 날이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사랑하는 대전교구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서 20장 2절 참조. 놀란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와 수건이 따로 한 곳에 객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요한복음서 20장 6절에서 8절 참조. 이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복음 선포를 곁에서 지켜보았으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사흗날에 다시 살아나시리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빈 무덤을 보고서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죽음의 의미를 새로이 깨닫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정했던 제자였지만 이제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중심의 자리에 섭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삶의 의미를 바라보게 하는 창입니다. 부활 신앙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참 사랑의 눈이 열립니다. 이 사랑의 눈이 악으로 가득한 듯 보이는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게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또한 하느님의 나라와 뜻을 지금 여기에 실현하려는 열망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권세 가득한 인간적 성공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과 나눔의 모범을 보이셨으며 오직 하느님의 이름과 뜻을 위하여 모든 것을 비우는 삶을 사셨습니다. 당시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들을 뒤흔드는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 점이 그리스도 교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은 하느님이 온전히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신앙입니다. 콜로새서 3장 3절에서 바울의 사도는 여러분은 이미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인은 자신을 비우고 죽임으로써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께서 온전히 드러나시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는 기도와 절제로 순결과 진실의 누룩을 만들고 자신을 매일 새롭게 빚어지는 빵으로 코린토일서 5장 6절 참조 세상에 봉헌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택하셔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참조 이는 교회의 원천적 소명인 선교와 복음화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전하는 복음과 희망은 십자가에 매달리고 돌아가셨다가 마침내 부활하신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이 가진 두려움과 욕망을 거두며 참 희망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며 골고타 언덕을 함께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십자가 행렬은 세상 사람들을 멈추어 서게 하고 되돌아보게 하며 마침내 복음의 마음을 열도록 초대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행렬의 마지막에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활동하시는 하느님께서 온전히 드러나시는 부활을 바라봅니다. 마침내 하느님께서 모든 진리와 정의의 기준이 되실 때 지금 여기에 진정한 평화와 선이 실현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비움과 죽음의 의미를 망각할 때 죄로 가득 찬 모습이 드러납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에서 숱한 어둠의 장면이 이를 명백하게 증명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느님의 손길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며 교회 쇄신의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진 사람들에 의해 성숙을 체험하며 오늘의 교회에 이르렀습니다. 점점 짙어가는 어둠이 모두를 절망과 두려움에 빠뜨리는 상황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상과 정치라는 겉옷으로 가려졌던 야만과 폭력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배려와 포용보다는 배척과 자국 이기주의가 세계사를 지배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시작은 나약하지만 결코 꺼질 수 없는 희망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동선을 위해 정화의 촛불을 든 양심이 그 희망입니다. 이 같은 희망의 불빛이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의 일부를 드러냈고 교회는 사회와 신자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 하나의 행위에 국한된 사죄가 아닌 원천적인 변화를 통해 교회다운 교회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금년 부활은 한국 천주교회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인격에 상처를 주었거나 그로 인해 누군가 교회를 떠나게 했던 모든 죄를 반성합니다. 겸손하게 살겠다는 약속을 잊고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 했던 우리 삶을 반성합니다.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아니 보시는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청하며 참다운 변화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또한 묻히고 외면받던 우리 내면의 소리를 신호들을 통해 외치고 신호들을 통해 함께 반성하면서 변화를 모색하여 늘 쇄신하는 대전교구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갑시다. 사랑하는 대전교구 자매 형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악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죄인인 우리가 이기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는 희망의 원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순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은총을 가득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2018년 4월 1일 주님 부활 대축일에 천주교 대전교구장 주교 유흥식 나자로. 교구 신호드 우리 함께 걸어요. 천주교 대전교구 신호드 사목국 http://synod.djcatholic.or.kr 교구 신호드란 함께 길을 걷는다는 뜻을 지니며 교구 전체의 선익을 위하여 교구장 주교가 교구 구성원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의 대표자들을 소집하여 개최하는 대의원 회의를 말합니다. 신호들을 통해서 교구의 현재를 진단하고 해결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며 이에 따른 교구의 사목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신호드 배움터 3-1 순교 순교 영성 그리스도를 따름과 닮음 순교 영성이라 함은 순교자들이 엄청난 고통과 배교의 유혹을 뿌리치고 죽음을 감내하면서 신앙을 증거할 수 있었던 영적인 동기 내지는 정신적 토대를 말합니다. 이런 영성에 토대를 두어야만 순교 신심과 그 신심 행위들이 단순한 외적 행사와 이벤트를 넘어 삶 속에 순교 정신이 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적 영성의 핵심, 그리스도를 따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 따름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복음서의 모든 제자들이 출발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은 그리스도를 따름의 순간과 일치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순교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 달릴 길을 다 달린 이들로서 완전한 제자의 모범이 됩니다. 이 따름은 막연히 가르침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를 우리들이 몸과 마음으로 따르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따름의 구체적인 형태, 그리스도를 닮음. 순교자들은 순교의 원형이요 모델이신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본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순교자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의 결과인 그리스도를 닮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재현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교 영성에서 본받음은 단순한 복제가 아닙니다. 복사본은 원본에 정확하게 일치할수록 좋고 그래서 새로운 것은 이단처럼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순교 영성에 있어서 닮음은 역동적이고 창조적이며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본받음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이 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히 있는 그대로를 복제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실 순교자들이 주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빼다 박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과 목소리를 자신들의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살아낸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교회가 순교 영성을 살아간다는 것은 지난날의 순교자들을 본받는다는 것이겠지만 이는 또한 우리 시대에 나자렛 예수님과 순교자들의 모습을 새롭게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순교자들이 예수님께서 그의 시대에 말하고 행했던 것들을 자신들의 시간 속에서 재창조한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여정을 새로운 역사적 상황 안에서 예언자적으로 재창조하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잘못된 순교 영성으로 머물 것입니다. 금경축을 맞으시는 신부님들의 인터뷰 축하드립니다. 박수범 아우구스티노 신부 사제 서품 성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또 한국에 선교사로 오시게 된 마음은 어떠셨는지요? 저의 성구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마태오복음서 10장 37절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리에 있을 때 한국 순교복자 수녀님을 만나서 한국에 대해 많이 들으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느 나라로 선교를 가든 상관없었지만 한국에 가고 싶다고 희망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수녀님을 통해 나를 한국으로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고향을 떠나 한국 땅에 와서 한국의 모든 풍습이나 전통을 빨리 이해하기 위해 한국인으로 살아가며 주님 사업에 노력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를 교류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제 생활 가운데 기억에 남을 만한 후일담이 있다면 사제로서의 직무 가운데 가장 보람되었던 것은 미사를 올리는 것과 성체를 분배하는 것, 그리고 고해 성사를 통해 신자들을 하느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체를 분배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병원 사목을 하면서 죽음을 앞둔 신자들이 육체적, 심리적, 영적의 고통을 기도로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나로 인해 하느님과 신자 간의 중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외인들과 같이 대화하고 자주 논에 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새참을 먹으며 직접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는 것이 재밌고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인들이 사제관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누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신 것처럼 저 역시도 먼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함께함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제 생활에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고 신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처음 한국에 올 때의 마음은 한국 천주교회의 선교사로서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원로 신부로서 남은 인생은 성직자, 수도자, 신자, 그리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죽는 날까지 기도하고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병원 사목을 하고 싶습니다. 순교자들을 본받아서 성직자, 수도자 및 교회와 사회를 위해 성장하는 한국 천주교회가 되기를 권하며 하느님께서 우리 천주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을 교회 일꾼으로 보내주시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성직자, 수도자들이 기쁘게 살았으면 합니다. 김영교 베드로 신부, 금경축을 맞으시는 소감이 어떠신지요? 주교자 대흥동 성당 제단 앞에 엎드려 사제 서품을 받은 지 벌써 5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에 참으로 시간의 빠름을 절감합니다. 사제 생활 전체를 돌아보면서 한순간 한순간 주님의 은총과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했을 나날이었음을 깨달으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제 서품 성구는 어떤 것이었고 사제 생활 가운데 기억되는 후일담이 있다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가장 마음에 와닿고 끌리는 말씀이라 택했지만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성구를 정한다 해도 같은 성구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주님의 손길을 가로막지 않고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던 일들이 더러 생각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느님의 손길이라 느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의 손길을 막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기도 시간을 꼭 가지려 했었고 나름대로 강론 준비를 열심히 하려 했던 일들이 작은 보람으로 기억됩니다. 앞으로 남은 사제 생활에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고 신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사제의 삶은 항상 만들어지고 다듬어가며 성장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좀 더 나은 사제상을 바라보며 평온한 마지막을 준비하려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사랑으로 50년의 삶이 채워졌음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덕과 공이 없어 그 은혜 기워 갚을 길이 없지만 죽는 날까지 사랑의 빚쟁이로 남아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구장 동정 교구기관 및 본당 공동체 소식 자세한 내용은 대전교구 홈페이지 www.djcathol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8회 프란치스코 평화음악회 목동 본당 주임 엄강섭 신부는 3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본당 대성전에서 제8회 프란치스코 평화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오케스트라 아도르테 합창단 지휘 서리영 아가다 이 참여해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시작으로 청중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친숙하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선보였다. 2017년 5월 처음 시작된 음악회는 문화 교류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프란치스코 성인의 참 평화를 전하고자 매월 무료로 열린다. 성남동 본당 베드로 대학 개학 성남동 본당 주임 남대현 신부는 3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베드로 대학 개교 미사를 봉헌했다. 이날 미사는 남대현 신부와 노인사목부 전담 정준섭 신부 공동집전으로 입학생 47명과 노인대학 임원 및 교우가 함께했다. 베드로 대학 개교식은 미사 후 교사 및 임원 임명장 수여를 시작으로 중리동 청소년 수련관 라틴 댄스팀의 댄스 공연과 노래교실 등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교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 4월 1일 제2459호 대전 주보를 마칩니다. 소리 주보를 통해서 교회의 가르침과 소식 등을 들으시어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하느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녹음에는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녹음봉사회였습니다. 본 소리주보에 관한 문의는 서울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전화 02-2290-3111번입니다.